오늘 저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셀렉트한다면 저는 주저 없이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을 뽑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좋은 주제들이 많이 있죠. 사랑, 또 은혜, 구원, 영생, 천국 이러한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 주제들은 성경 전체를 다 하나로 아울러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에 깊은 뜻을 다 담아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에 흐르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흐르고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큰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짧은 시간에 모두 다 제가 설명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부분들만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와 특별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설교의 내용은 매우 연관성이 있는 설교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큰 그 두 가지의 기둥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주제의 두 가지의 큰 기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복음이란 것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 유형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창조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 미쳤습니다. 이 모든 영역이란 것은 인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에 그 미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영향력을 잃게 되었고 그 영향력을 잃은 자리에 사단의 통치가 대신해서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영역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 또 일터, 그리고 교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분이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지만 지금은 그 통치의 영향력이 사단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현대를 우리가 살면서 이 우울증과 같은 그 마음의 병들이 많아지고 또 이혼을 통한 가정이 계속해서 파괴되어져 가고 또 교회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또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분명히 이러한 영역들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증거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보게 되면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간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셔서 그들이 다시금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다른 영역에 미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되고 또 확장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기간 중에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또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는데, 그 40일 기간 동안에도 하신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고 또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바로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기가 그다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 더더욱이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역시도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이 복음서의 여러 군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저희가 한번 다시금 돌아가서 이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함축되어져 있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임하는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동문서답을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의 날. 우리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 이새에서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것이었었는데,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윗과 같은 강대하고 위대한 나라를 세워서 당시 그들이 당하고 있는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는 그 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억압받고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치적인 해방을 누리는 그날, 그것을 그날 주의 때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자들 역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이루는 그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그날이 오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포지션에 올라가서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때가 곧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에 대한 생각의 증거는 그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아들을 위한 청탁을 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확연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오셔서 우리 아들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 나라의 권력을 잡으셨을 때 우리 아들이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우리 아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청탁하는 장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두 명을 데리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이렇게 꼬셨던 것 같습니다. 엄마,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엄마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엄마는 아들 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아들의 청탁을 받아서 엄마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제자들의 마음은 딴 곳에 있었습니다. 역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하고 왕이 되셔서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해방함을 얻도록 하는 그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소망하던 눈에 보이는 그런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나라는 그들이 소망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아마 바리새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이것을 이해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있다, within me,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 두 번째 해석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이 표현 너희 안에 있다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개개인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각의 주장을 펼치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그 ESV 성경을 보고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n your mids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신학자는 아니지만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라는 단어가 바로 개인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개개인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해석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개개인의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확인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마음에 임한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이제 못 바꾸십니다. 아멘 하셨어요. 예. 자, 마음은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는 타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도 건강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세속적인 것을 따르면 우리의 삶도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아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세상적인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면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대답을 못하시네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 때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일터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우리 교회에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와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과 세속적인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2017년 표어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죠? 벌써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다시 한번 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나와져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한 새 사람을 이루자. 그렇죠. 한 새 사람을 이루자. 이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또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어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개개인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이 일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렇죠? 이 한 세 사람의 비전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계신데, 어떨 때는 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임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내 삶이 불안정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그렇죠? 그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개개인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요. 회개, repent.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한 후에 행동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서 이 진정한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냉랭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마음이 삶이 너무 분주해서 그런 것인지, 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잘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 우리 탕자의 비유로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 집탕과 돌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탕이 무엇인지 돌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예, 집탕은 집에 있는 탕자고요, 돌탕은 돌아온 탕자, 이것에 대한 준말입니다. 예.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이제 아버지가 등장하시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이 집 나간 탕자, 그 돌탕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탕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기쁘게 맞아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 남아있던 큰 아들은 어떠했나요? 그렇죠? 그는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별로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기쁘게 맞아주기는커녕 그 동생을 맞아주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그렇죠? 형님, 집탕이죠. 집에 있던 탕자. 집탕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성실함과 의로움을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은 단순히 우리가 그 돌탕으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범생처럼 살아가는 그 큰 아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또 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큰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렇죠?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또 정당함과 성실함만을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있었고 아버지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드렸는데 어떻게 나의 성실함과 의로움은 아버지께서 알아주시지 않고 저렇게 집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 온 동생만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고 받아주신 것입니까?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 딱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성실함만을 주장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돌탕의 삶들은 살아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들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서 돌아가지 않으신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좋은 가정에서 별다른 어떤 신앙에 굴곡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그 돌탕보다는 집탕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항상 난 성실하게 살았어, 나는 의롭게 살았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집을 떠난 동생이나 또 그 자리에 집에 남아서 아버지를 돕는 그 형님들, 그 형도 모두 다 회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삶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이 큰 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집을 떠난 동생처럼 그렇죠?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모범생으로 또 정말 정직한 모습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항상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또 아버지에 대한 불만들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개는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동의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나의 성실하다고 인정받는 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회개할 죄가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당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교회 나가고 교회에서 원하는 것들에 순종하면서 그런 삶들을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회개는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하는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회개는 믿음으로 잘못된 것들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는 행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과 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 회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만일 내 삶의 현주소가 작은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거나 아니면 큰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저와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가장 지름길. 예. 그래서 이 시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지난 5월 성찬주일에 선포되었던 말씀에서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진리가 아닌 것을 멀리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을 씻어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이 우리 주변에서 넘쳐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분별하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하기 힘든 이유는 사단이 우리의 영의 눈을 미혹하게 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데 계속적인 영적인 피로가 우리 안에 쌓여서 그 올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깨어 있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써만 가능한 겁니다. 이 회개와 역시 같이 비슷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가까이 가야 있어야지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는 길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산만하기 때문에 늘 딴 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영적인 피로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깨어있는다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마 분명히 무엇인가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움켜잡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영적인 피로는 점점점 더해질 것이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점점 더 어두워 갈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가벼워져서 영적인 피로에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21절 디모데전서 22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 21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할 것이 되리라. 그 다음 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렇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는 것입니다. Stay together. 그렇죠? 어떤 사람들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임했고 그 통치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통치가 한번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계속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자신의 통치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기를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이 사단의 영을 이겨내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순모임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순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 새로워지고 다듬어져 갈 때 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역사하게 되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터와 또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잘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고백을 하였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려면, 이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게 하려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서로 돕고 기도하고 서로 섬겨줄 때만, 그렇죠,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지켜나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에서 확장돼 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함께 stay together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